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이 시리아의 휴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틀간 열린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의 평화 회담이 끝난 뒤 부분적인 시리아 휴전을 지지하고 6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군 단체들은 휴전 보장을 위한 이 같은 3자 감시기구 설립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자유시리아군 대변인은 이란과 러시아 등이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는 러시아가 다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시리아 정부는 다마스쿠스 외곽의 반군들에 대해서는 군사 공격으로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공동성명에서 다음 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분쟁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대화를 원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 설맞이 축하 행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 새 행정부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양국 국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높이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분쟁을 관리 통제하고 중미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증진시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하나의 중국 원칙의 변화를 추진하는 듯한 발언으로 중국 정부와 긴장 상태에 빚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어제 에스토니아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해제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바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어 핀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러시아 제재 해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가능성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제재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부패도가 더 악화됐다고 국제투명성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오늘 발표한 2016 세계 부패지수 보고서에서 지난해 부패 정도가 개선된 나라들보다 악화된 나라들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가별 부패 지수를 보면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90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 89, 스웨덴도 88로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10으로 집계돼 10년 연속 세계에서 부패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또 남수단과 북한, 시리아도 각각 11에서 13씩을 기록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난민 수용을 일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토안보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난민 유입을 4개월간 동결하고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인들의 미국 입국을 적어도 30일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원금융위원회가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이틀째 열린 청문회에서 프라이스 지명자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어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유엔 대사 인준안을 찬성 96대 반대 4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탈북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내 민중 봉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do for next step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is to make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민중 봉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의 감시 체계가 견고해 보이지만 결국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외부 정보를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양한 매체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공안 당국에 잡혀도 미화 2천 달러를 주면 쉽게 풀려나는 등 북한 당국의 감시체계 자체가 부패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이 경제개혁 성공을 선전하고 있지만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간부층도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경제정책 대신 공포통치에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해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실망과 좌절이 팽배한 사회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노예의 삶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do for next step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is to make
태전 공사는 재미에만 치우친 정보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봉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한국이 북한보다 가난하다고 선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데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마당에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공안들의 철거 요구에 생계를 위해 장사를 나온 여성들이 저항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are very small size of, you know, resistance is now taking place, which
태전 공사는 북한 내부에서 작은 규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저항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 권력 내부에서의 돌발 사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권력 내부의 감시와 군 체계가 매우 분화돼 있기 때문에 쿠데타와 같은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로 여기기 때문에 등을 돌리기 힘들다는 게 북한 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이유가 대만의 핵 보유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지 북한 핵 보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 아래 자신들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선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일부 납치 피해자를 일본에 돌려보냈지만 그 대가로 일본 측이 약속했던 경제 지원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의 현실을 알릴 수 있다면 어디든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관계 조율을 위해 군사 통로가 먼저 가동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 일정 등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현재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으로 회담이 성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여일 만에 이뤄지는 미한 간 첫 장관급 회동이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왔다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차기 정부와 한국 간 국방장관 회담은 빠를수록 좋다며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되도록 빨리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미국이나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개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은 주로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한 간 협의는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 사태로 정상회담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한국 측은 미한 간 조율을 위해 외교와 군사 채널을 동시에 가동했고 군사 채널이 먼저 뚫린 겁니다. 물론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상원 인준을 받은 반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과 함께 일본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티스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동북아시아를 택한 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동맹 정책의 가장 핵심 축이 미일 동맹이에요. 바퀴가 있으면은 그 바퀴의 그 축이 미일 동맹이고 바퀴 살이 지금 그 한미 동맹. 그럼 결국 미국의 국방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 정책 핵심이 군사 문제인데 군사적 차원에서의 이 동맹 관계는 더욱더 굳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면 우선 미한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안이 이례적으로 빠른 게 사실이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공백기 상황에서 원하는 판을 미리 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행보에 필요한 공고한 동맹, 굳건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데 특히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김준영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얘기를 다 들어보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나가야지 우리 카드를 다 빼줘버리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카드가 뭘 선택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대합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이 협상을 위해서 뭐 덜 내주고 많이 받아오는 방식으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거론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당국은 첫 만남부터 껄끄러운 문제를 논의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담금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위 예산을 앞으로 5년간 4,300억 달러 증액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미국의 국방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11년 제정된 예산 통제법을 폐기하고 2018 회계연도부터 5년간 국방비를 총 4,300억 달러 증액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이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격 이슬람 세력들을 억제하는 한편 필요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이미 핵무기가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현대화,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대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방어 체계를 확대하고 미 동부에 추가로 요격기지를 만드는 한편 요격체를 개발하고 적의 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는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 파키스탄, 인도 등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미국이 핵현대화 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본격적인 전쟁에 못 미치는 복합전쟁, 회색지대 작전으로 미국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수전 전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해군은 함정의 수를 현재 273척에서 크게 늘리고 해병대는 병력을 확대하며 공군은 최신의 전투기와 일반 전투기를 구매하고 육군은 장비와 병력을 확대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5년간 75억 달러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은 역내 미군 군수품을 확충하고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동맹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미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증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예산 통제법 폐기 여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다른 선택권이 없이 서로에게 억지로 매여 있는 관계라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주고받는 전략적 이해 때문에 엄청난 불만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상호 인질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So in many ways it's a mutual hostage relationship.
차석전은 24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기원을 다룬 자신의 새 저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 애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on't have any love for the regime. They can't stand that every time the regime does a nuclear test, China's name gets dragged through the mud. Because everybody blames China when North Korea does something.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중국의 평판에 먹칠을 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면서도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자원을 뽑아낼 수 있는 북한과 억지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석자는 중국이 자국 내 빈곤 지역보다도 북한을 홀대하고 매우 하찮게 대하지만 북한 역시 유일한 후원국이자 외화 획득원인 중국과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나라는 서로에게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차석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 간 관계에 대해 지도자와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동맹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r when I worked between President Bush and Noh Mihan, I mean, this was not a particularly good time in the relationship. But the relationship survived.
차석자는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한국 행정부 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는 지속됐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차석자는 이날 행사를 마친 뒤 BOA와 만나 북한의 과거 행동 양식을 볼 때 현재 예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We've seen them do this before, so it would not surprise me if they did it again.
오바마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핵실험 등 도발을 저질렀던 북한이 미국 행정부 교체기를 틈타 또다시 도발을 저질러도 놀랄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차석자는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갈등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와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한국 기업과 언론,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iven the political vacuum in South Korea and the crisis, as well as the transi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China is really trying to exploit this period and really doing some unprecedented things.
자, 석전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을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계획을 분명히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이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보다 두 배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지난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지 두 달도 안 돼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200만 톤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결의 채택 시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중국이 이를 어긴 겁니다. 중국은 석탄 수출 상한선보다 두 배가 많은 200만 톤, 1억 6,800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지난 한 달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91만 톤을 수입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월간 수입량으로는 지난해 3월 234만 톤과 8월 246만 톤을 수입한 이래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또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도 13.4%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11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입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중단 조치의 발효일 이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선적된 석탄의 양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일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다만 아직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으나 중단 조치의 발효일 이전 선적된 석탄은 이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몽골의 석유회사가 북한과 진행하던 합작 사업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의 석유회사인 HBOIL은 지난 18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의 합작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영 정유회사인 조선석유개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인 지 4년 만입니다. HBOIL은 성명에서 지난 1월 12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조선석유개발회사를 제재했다면서 이 회사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만큼 HBOIL로서는 합작 사업을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성명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BOIL은 이미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북한 내 활동을 임시 중단했었다며 이번 조치로 임시였던 활동 중단이 영구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HBOIL은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된 우호적이고 전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조선석유개발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석유개발회사는 당초 말레이시아 회사인 NHLB가 지분 20%를 보유했었지만 2013년 9월 HBOIL이 500만 달러의 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합작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HBOIL은 라선 특구에 있는 조선석유개발회사 소유의 승리정유에 원유를 공급한 뒤 이 원유를 정제해서 다시 몽골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BOIL은 북한 내 원유 탐사와 탄화수소 개발, 생산에 대한 독점권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의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조선석유개발회사를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HBOIL은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포함된 대상자와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 등은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재 대상자는 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수해 관련 긴급 구호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다가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했다며 아동 영양 분야의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며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중대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지만 전직 관리들 사이에선 위협이 곧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백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안보 사안은 무엇인가? 지난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마사 라다츠 ABC 방송 기자가 던진 이 질문은 우선순위와 위협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We talk about three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We're not talking about necessarily threats, and you view those quite differently.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령관, 톰 카튼, 공화당 상원의원 등 전현직 고위 당국자 가운데 북한을 우선순위로 거론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비국가 단체,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한 도전, 비효율적 정부 소통 시스템 등 주요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고 스타버리디스 전 사령관은 사이버 공격, 강대국 간의 힘의 정치,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 등의 폭력적 극단주의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위협이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 물망에도 올랐던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북한 문제 등이 왜 우선순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엔 대처 방안이 수립돼 있지만 사이버 위협은 심각성과 준비태세 간극이 너무 커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오를만 하다는 논리입니다. 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러시아, 중국, 테러리스트와 함께 4대 당면 위협으로 꼽히는 북한. 하지만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과제가 곧바로 미국 안보의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 정권 교체기를 거치며 북한이 확실히 정책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는 관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이논 전 국무부 차관도는 지난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북한을 매우 높은 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고 북한 문제는 거의 최우선 순위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의 이딴 북한 관련 발언은 그런 진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트럼프 내각 강요 중 처음으로 상원에서 인준된 제임스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은 대북 선제 타격론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적이자 중대한 위협으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을 테러 집단에 준하는 위협 세력으로 꼽았습니다.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북한을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을 고려한 변방의 위협이 아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우선순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더욱 활발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입니다.
Well, I think it's changing. If you take a look at what the Joint Chiefs of Staff have said, are the major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put North Korea ahead of ISIS.
코브 전 차관보는 미 합동 참모본부 의장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처한 중대 위협과 관련해 북한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보다 우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 의장은 지난 2015년 취임 이래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순으로 꼽아왔습니다.
The U.S. is now confronted with simultaneous challenges in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of course, violent extremism.
코브 전 차관보는 여기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미분토 타격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불사하면서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려는 건 북한이 우선순위임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a priority, and that's why they're putting sand in there, because they knew that the Chinese would not be happy about this.
하지만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 위협이 우선순위로 격상될지 여부에 여전히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make that prediction.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격퇴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선순위로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think at least in the first instance, it appears as though, you know, the focus on defeating Islamic State in Syria and Iraq is going to be a very dominant position.
전문가들은 한국과 달리 미국이 느끼는 북한발 위협에 대한 체감 수위는 일상적이고 즉각적이 아니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입니다.
The level of threat for South Korea and for the United States are certainly very, very different.
세이머 조정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지 여부는 김정은의 행동에 달렸다며 이딴 핵과 미사일 시험 혹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이 제기돼야 비로소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it depends in part on what Kim Jong-un does.
미국 정부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직후에만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그나마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선에서 수위 조절을 하는 등 현상 유지에 더 무게를 둔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한 건 8년 임기 중 2010년, 2011년, 2013년 세 차례뿐입니다.
The regime in North Korea must know they will only achieve security and prosperity by meeting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무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 핵실험 일주일 만에 국정연설을 하면서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 공화당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르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오랜 복합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long-standing multi-spectrum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북한 문제는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사이버, 돈 세탁, 마약 거래, 인권 유린 등 광범위한 나쁜 행동의 전형으로 미국 정부가 24시간 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급한 사안에 포함된다기보다 정보 측면의 우선순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BOA에 북한 문제는 국무부 내 전담 관리들이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우선순위라며 육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나 진전이 없어 최우선순위에서 뒤처져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할 경우 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로 떠오를 수 있지만 그전까진 오바마 행정부의 동결 제안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기존 대북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that happens, it will greatly alter the U.S. threat perception, and maybe it will make North Korea more a priority. But until that happens,
존 케리 국무장관은 퇴임을 2주 앞둔 지난 5일 남긴 고별 메모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고 행정부 주요 부처 한국 담당 라인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그저 위협이 아니라 시급한 우선순위로 취급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유엔의 심의를 받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다음 달 6일부터 10일 사이에 북한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예비 심의를 진행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이번 심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이행 보고서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북한 대표단이 이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북한은 1998년과 2004년 2009년에 각각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3차 심의에서 총 16쪽 분량의 80개항에 이르는 최종 견해를 통해 북한 정부의 이른바 꽃제비와 탈북 아동 등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근절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농사일에 관한 교육이나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실현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자신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나 출신 성분, 지위 등에 따른 차별과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 아동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뿌리 뽑을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아동권리보호법 제정과 12년 의무교육 강령, 장애자 보호법 개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도입한 법률과 그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과 아동의 기본적인 보건과 복지를 위한 계획,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 문화활동 등도 소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예비 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에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지적사항과 우려사항,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에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014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와 매춘, 아동음란물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사태 관련 문서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실은 이메일을 배포한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초 심심해서 쓴 글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이 한국 내 수신자에게 발송됐습니다. 이 전자우편에는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문서 파일이 붙어있었고 그 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뒤집혀졌다.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우편은 문서 파일을 열면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설치돼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고 또 다른 악성 코드를 추가로 전송받아 실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전자우편은 실제로 있는 보수단체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보내졌습니다. 한국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25일 이 전자우편의 배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최초 발신지가 북한 평양시 유경동에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경동 IP 주소는 한국 내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이 뚫린 지난 2013년 사이버 테러를 비롯해 그간 몇 차례 한국 내 전산망 공격에 쓰인 주소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유경동 조직은 미국을 거치는 서버를 이용해 주소를 세탁함으로써 발신지 주소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통일연구원 산하 북한연구학회라는 허구단체를 발신자로 한 전자우편이 2017년 북한 신전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악성코드를 실은 한글 문서 파일과 함께 발송된 사건도 유경동 조직의 소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발송된 전자우편은 국방부 관계자 3명과 외교부 관계자 1명, 그리고 통일연구원 등 한국 내 국방과 통일, 안보 관계자와 북한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명에게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내 현안을 이용해 국방과 외교 분야 종사자들의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내 제어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악성 코드에 감염된 피해 사실은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악성 전자우편 수신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 계정 보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발신자의 전자우편 계정에 대해서는 영구 사용 정지할 것을 포털 사이트 측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북한 해킹 조직의 활동을 추적한 결과 중국 랴오닝성 IP를 쓰는 조직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그리고 포털 사이트 보안팀을 사칭한 전자우편 계정 58개를 이용해 785명에게 악성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인 대금과 대금을 대장한 북한 악기인 저대를 하나로 만든 통일 대금이 화제입니다. 경기 도립 국악단 소속 음악인이 대금과 저대의 장점을 더해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김응호 경기도립국악단 대금 제1수석이 연주하는 통일대금 연주곡 꿈꾸는 광대입니다. 일반적인 대금 소리보다 다양한 음이 나는데요. 통일대금은 북한의 저대와 한국의 전통대금을 하나로 만든 악기입니다. 김응호 경기도립국악단 제1수석입니다.
우리나라 대금하고 북한 저대하고 반반씩 나눠서 밑에 부분은 그 운지가 있는 부분은 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저대 쪽으로 하고 청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 우리나라 대금으로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통일 대금이라고.
분단 이후 한국에서는 전통 대금과 그 연주법을 그대로 지킨 반면 북한에서는 기존의 대금을 서양의 12음계 평균율로 맞춰 제작했는데요. 때문에 모양이나 소리가 대금보다는 서양의 플룻을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대는 폭넓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대금 같은 깊은 소리는 내기 어려운데요. 통일대금은 대금과 저대의 장점을 더한 악기입니다. 취구, 즉 입김을 불어넣는 구멍은 전통 대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가락으로 짚었다 뗐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지공은 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금과 저대의 두 가지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를 서양 음악에 가깝게 이렇게 좀 편곡을 해서 우리나라 대금으로는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음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우리나라 악기도 조금 개량을 하면은 그러니까 서양 막 저대를 그냥 쓰는 것보다 그냥 조금 개량을 하면은 그중 그 지금 치세지음 하는 그런 곡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또 마침 그 정세적으로 지금 많이 경색돼 있잖아요. 우리는 남북관계가 음악적으로도 좀 여기에서 나오는 음보다 의미가 통일대금이라는 의미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예.
경기도립 국악단은 중국교포 연주자인 최민 씨와 함께 이미 통일대금을 만들어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당시에 통일대금이 저대소리 위주였다면 이번에 김응호 수석이 만든 통일대금은 대금이 위주입니다.
최민 씨가 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대금스럽게 해야지 되겠다. 근데 일부러 만든 악기를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어요. 그 최민 선생한테 가서 한번 불어보고 그러면 쉽게 이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제가 해내고 싶어서 그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대 연습곡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운지법도 제가 다 이게 그 제가 찾아서 계속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길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시간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근데 대금스럽게 부려고 그냥 대금에 저대를 대금에 맞춰서 지금 부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지법도 하나씩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아, 저대는 저렇게 부는데 나는 이렇게 부는구나. 근데 내가 이런 면에서는 더 대금스럽고 저대에서 이렇게 부르려면 저렇게 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그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예, 그 아주 재밌어요.
이미 통일대금이라는 악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통일대금을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웠는데요. 대금과 저대의 길이와 굵기, 구멍의 크기가 맞지 않아 제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어렵구나. 이게 위에는 우리나라 청소리를 내야지 되고 밑에는 저대니까 이게 만나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몇 개를 한 지금 한 10개 이상을 버렸는데 그러면서 참 통일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 어쨌든 지금도 완성은 아니에요.
김웅호 수석이 소속돼 있는 경기도립 국악단의 단원들에게도 통일대금은 낯선 악기인데요. 경기도립 국악단의 이승철, 문하람, 대금 상임 단원입니다.
앞전에 선생님께서 뭐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음역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다가 고민을 하시고 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한 세 번째 본 대금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보다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실제로 연주해보니까 그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연주법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도 신기한데 정말 연주법도 신기한 악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저대랑 대금이랑 재질도 많이 다르고 소리가 어우러져서 날까 굉장히 많이 염려했었는데 생각보다 두 개의 소리가 좀 각각의 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색다르게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봤어요.
아직 통일대금을 제작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금과 북한의 저대가 먼저 통일을 이뤘다는 점에서 통일대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 하나도 이렇게 개량하는데 힘들고 또 어느 정도 또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좋은 부분도 있을 거니까 뭐 통일에 있어서도 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잘 해결이 돼서 이렇게 좋은 악기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악기인데도 이렇게 합쳐져서 또 새로운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다른 두 분단 국가지만 어우러지면 분명히 새로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남한과 북한이 다루고 있는 음악이 많이 다른데 이 악기로서 좀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연주하는 것이 많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웅호 수석은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무대에서 통일대금을 연주해 한국의 분단 상황과 통일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도 한국에서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계속이 됐는데요. 이 관련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특검은 오늘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해서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방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특검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라면 이미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체포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던 최순실 씨를 수사하기 위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강제 수사를 집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 씨가 특검에 나온 것은 7차례 소환 중에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대학 입시와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관련 혐의로 이미 4명의 이화여자 대학 교수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것이 주요 뉴스로 올라와 있군요.
네네. 수의에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서 특검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대통령과의 공모 등을 자백당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특검에서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서 특검 흠집 내비기로 규정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수사 시간은 48시간이고요. 최 씨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선고 시한을 언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9차 변론을 끝으로 이달 말에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이 후임 재판관의 퇴임 시기도 3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적정 기한을 언급한 겁니다. 3월 13일이 지나면 탄핵 심판 의결의 정적수인 7명의 재판관을 가까스로 세운 상태에서 나라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인 만큼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반응도 아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월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가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관례와 헌법재판소가 계획한 그 탄핵 심판 변론 일정을 보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 사이에 탄핵 심판 결정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이 결정 시한을 언급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분석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장의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를 시사하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 헌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재판소장과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문제라면 후임을 임명해서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변론 이래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했던 39명의 증인에 대해서 시간 끌기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요. 오늘 29명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설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기저기 명절 분위기 예전 같지 않다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도 많이 뒤따졌고요. 경기도 좋지 않아서 이 마음도 음식도 좀 푸짐하게 준비를 해야 명절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썰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한 사나흘 전에는 줄도 서야 되고 조금 더 많이 달라고 좀 애교 섞인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이 은행 창구인데 은행 창구에서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랍니다.
네. 이 은행에서 그렇다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명절용 세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설과 추석에 용돈과 세뱃돈으로 쓸 신권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명절 준비 중에 하나인데요. 부부들이 음식을 준비를 한다면 신권이 풀릴 때 은행 앞에 줄을 서는 것 보통 남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의 새돈, 새로운 의미이기도 하고요.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빳빳한 새돈을 준비하면 뭔가 좀 더 정성이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또 세뱃돈으로 새돈을 받으면 함부로 구기기가 좀 아까운 그런 소중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요즘같이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일 보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도 명절에는 신권 준비를 위해서 창구를 찾게 되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찍어내는 새돈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늘 많아서 뭐 한 사람에 뭐 2, 30만 원 이하로 교환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은행을 다니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권 교환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번 설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올 설에는 신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은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신권 교환을 시작한 것이 지난 23일부터라고 하는데 올해는 신권 품귀 현상이 아직은 없답니다.
네.
한참 쓴 줄 서기도 없다는 것이 은행 쪽 분위기인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지금 국내 상황도 어수선하고요. 경기도 좋지 않아서 설날 용돈, 세뱃돈 이 준비하는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굳이 빳빳한 신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돈에 진심을 담은 덕담을 준비하자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해마다 명절의 신권을 만들기 위해서 돈 찍어내는 데 적지 않은 세금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준비한 신권이 남아둘 것 같다는 이번 설을 계기로 신권 교환 문화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도승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